허드슨 강변의 산책.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해결이 된다. 만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월강지입니다. 오늘은 입보리 행론에 나오는 한 귀절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남송시대의 문인 방학은 세상 일에 10중 8구는 여의치 않고 마음에 드는 일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수례했습니다. 오늘의 찬불갑니다. 자명스님의 방아착입니다.
정산의 노을이 타오르누나 번뇌망상 불덩이처럼 달빛도 쉬어가는 산허리에 바람 불고 쉬어나가소. 길도 없는 인생길이야 집착 말소. 바람결에 시름을 풀고 돌아갈 산 언덕에 욕심 일랑 던지고 가소. 길도 없는 인생길이야 집착 말소. 바람결에 시름을 풀고 돌아갈 걷기 어디
오늘의 찬불가 방아착 자명스님이었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마찌마 니카야에 나오는 집착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합니다. 비구들이여, 소유하여 가질 목적이 아닌 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을 그대들에게 설하겠다. 어떤 사람이 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크고 깊고 넓은 강물을 만났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있는 쪽은 두렵고 위험한 반면 건너편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쪽으로 건너는 다리도 배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편 언덕은 안전하다. 그런데 건널 다리도 배도 없다. 그러니 갈 때 나무 막대기, 나뭇가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으로 안전하게 건너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도착하여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가 취해야 할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도착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제 이 뗏목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려 두든지 아니면 물속에 침수시키고 내 갈 길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할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소유하여 가질 목적이 아닌 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을 설하였다. 가르침이 뗏목과 비슷함을 안다면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것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마찌마 니카야에 나오는 뗏목을 비유하여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양현경의 비몽입니다.
내가 사랑 타령을 부르며 이곳저곳 떠돌다가 먼지 앉은 흰머리로 돌아오니 너는 곱게 늙은 모습 되어서 예쁜 웃음으로 많이 쳐다만 보아주어도 나는 좋아라. 내가 돌아오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내 얼굴에 와닿는 내 손은 따뜻해. 돌아올 길이 없어져 훌쩍이는데 고운 얼굴로 나를 안고 너 웃음 반기니 나는 좋더라. 나는 내 손을 잡고 기쁜 맘에 아흐 고운 내 사랑아 여린 가슴 콩콩 뛰며 불렀는데 너는 나 언제 그랬어 정중일 없어 차갑게 돌아서니 나는 크게 서른 마음에 울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먼지 앉은 흰머리로 돌아오니 너는 곱게 늙은 모습 태여서 예쁜 웃음으로 많이 쳐다만 보아주어도 나는 좋아라. 내가 돌아오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내 얼굴에 와닿는 내 손은 따뜻해. 돌아올 길이 없어져 훌쩍이는데 고운 얼굴로 나를 안고 너 웃음 반기니 나는 좋더라. 나는 내 손을 잡고 기쁜 맘에 아흐 고운 내 사랑아 여린 가슴 콩콩 뛰며 불렀는데 너는 나 언제 그랬어 정중일 없어 차갑게 돌아서니 나는 크게 서른 마음에 울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네, 비몽 양경 씨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헌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수많은 인연 속의 편입니다. 부르던 잎 어느새 낙엽으로 뒹굴더니 쓸쓸한 바람이 일어 온 천지가 눈으로 금방이라도 덮일 것 같은 기분이다. 세월의 무상한 변화 속에 서 있는 주인공은 오늘도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를 회상해 본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때는 올해도 여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무심코 바라보노라면 나의 영혼도 월월 한없이 날아감을 느낀다. 우리의 삶도 잠시 안정되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거센 바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바세계엔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어느 곳 어느 때나 항상 나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수행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다. 우리는 너나 없이 수많은 인연 속에 얽혀 살고 있다. 우리에겐 팔구 중에 하나인 애별 이고의 고통이 있기에 오래이기를 바라는 인연은 오히려 짧고 짧기만을 바라는 인연은 길기만 하다. 일생을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으며 그저 그런 인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인연 속에 살고 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인연 속에 살기를 원하거든 누구나 먼저 참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의 상태에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인연으로 회항을 하지 못한다. 우리 현재의 업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리석음을 넘어 바른 깨달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인연이란 모르는 듯 찾아오기에 당사자인 자기의 행위와는 무관할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자기가 지은 삼세를 통한 업의 끌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풀 한 포기가 우리의 옷자락에 스치는 것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본다면 현실에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 방면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인연들이 정말 남의 잘못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알고 잡는 불덩이에는 상처가 가볍지만 모르고 잡는 불덩이에는 상처가 깊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하루속히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하겠다. 모든 물체는 자기의 육신을 벗어나 다른 생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듯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동시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신의 업장은 버리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닌 행동을 간간이 도출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 관세음 보살, 앞으로 남은 여생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마음을.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원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수많은 인연 속의 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악 듣겠습니다.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입니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 매차려 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둥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걸.
네, 어머니와 고등어 산울림이었습니다. 설화 이야기. 오늘은 서울 왕십리 소머리 노인과 무학대사 편입니다. 조선 건국초 송도 수창궁에서 등극한 이성계는 조정 대신들과 천도를 결정하고 무학대사에게 도읍지를 찾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무학대사는 옛부터 신령스런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으로 내려가 산세와 지세를 살폈으나 아무래도 도읍지로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북으로 옮겨 한양에 도착한 스님은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뚝섬 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니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으로 지세를 자세히 살핀 스님은 그곳이 바로 새 도읍지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넓고 강이 흐르니 과연 새 황조가 뜻을 펼만한 길상지로 생각했습니다. 무학대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놈의 손은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굳이 굽은 길로 들어서느냐. 순간 무학대사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 길 저쪽으로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이 채찍으로 소를 때리며 꾸짖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얼른 노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장, 지금 소도로 뭐라고 하셨는지요?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고 했소? 그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요? 아마 요즘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무학대사는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공손히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미련한 무학이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곳이 좋은 도읍지라고 보았는데 노인장께서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도읍지가 있으면 이 나라 천년대계를 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채찍을 들어 소복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심리를 더 들어가서 주변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오. 노인장,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학대사가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순간 노인과 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가벼운 걸음으로 서북쪽을 향해 십리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스님이 당도한 것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근처였습니다. 과연 명당이구나. 삼각산, 인왕산, 남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땅을 보는 순간 무학대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 길로 태조와 만나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고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짓기로 했습니다. 스님, 성은 어디쯤을 경계로 하면 좋겠습니까? 태조는 속히 대역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삼각산 중바위 밖으로 도성을 축성하십시오. 삼각산 중바위는 노승이 500나한했기에 예배하는 형국이므로 성을 바위 밖으로 쌓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학대사의 뜻과는 달리 조정의 일파는 이를 반대, 인수봉 안으로 성을 쌓아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습니다. 태조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스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으나 1등 계곡 공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학대사와 대신들의 도성축제에 대한 논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학대사는 인수봉 안으로 성을 쌓으면 중바위가 성 안을 넘겨다 보는 형국이 되므로 불교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전 일파 역시 인수봉 안으로 성을 쌓아야 유교가 흥할 수 있다는 지론이었기 때문에 무학대사의 의견에 팽팽히 맞섰던 것입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태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 결정키로 합니다.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낸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봄볕에 다 녹아내리는데 축성의 시비가 일고 있는 인수봉 인근에 마치 손을 그어놓은 듯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일파 대신들은 이 사실을 태조에게 즉시 고하고 이는 하늘의 뜻이므로 도성을 인수봉 안으로 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게 됩니다. 거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 선대로 성을 쌓도록 하시오. 이 소식을 들은 무학대사는 홀로 탄식했습니다. 억불의 기운이 감도니 이제 불교도 그 기운이 다해가는구나. 성이 완성되자 눈이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눈설자와 빙 둘러싼다는 울타리에 울자를 써서 설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점차 발음이 변해서 서울로 불리워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무학대사에게 심리를 더 들어가라고 일러준 것은 갈 왕자와 심리를 써서 왕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소를 몰고 가다 무학대사에게 길을 안내한 노인은 바로 풍수지리에 능했던 도손 국사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래로 왕심리에 속했던 일부 지역이 도선동으로 분할됩니다. 도선동은 1959년부터 행정동명으로 불리다가 1963년 법정동명이 됐습니다. 왕심리 청년사 부근에는 무학대사가 수도하던 바이터가 있었고 주위에는 송림이 울창했다고 하나 지금은 주택가로 변했습니다. 다만 청년사 밑에는 무학과 발음만 같고 글씨는 다른 무학봉이 있고 그 이름을 딴 무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무학봉에서 도성국사가 수도했다는 전설도 있어 왕심리는 도선, 무학 두 스님의 인연지입니다. 설화 이야기 오늘은 서울 왕심리 소머리 노인과 무학대사 이야기였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께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음미해보면서 부처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한 호두순 강변의 산책을 모두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월강지였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